네, 로마서는 총 16장, 16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를 좀 크게 나눠보면 11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것을 쪼개서 보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문제.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 삶의 문제. 그래서 복음과 성령님의 권능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까 그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나눌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렇게 나누고, 또 12장서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1, 2, 3장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면서 1장에서 그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다루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고, 2장에서 유대인의 정죄와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고 했고, 이제 3장에서 부패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제시하는 장면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그 뒷부분에서 이제 이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아직 더 남았는데, 이제 3장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남은 질문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율법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율법 폐기론에 관한 그런 질문이 이제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먼저 얘기하자면,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너무나 명확하지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일관된 지금 결론이에요. 또 3장 30절에도 보니까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이건 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무 명확하지요? 더 이상 어떤 이견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문제라면 예수님 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꿔 얘기해서 사람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일관된 요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이 대단히 절박하게 필요하다.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뭐가 규정해 주는 것이냐면 율법이 그걸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됐던 그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건 없었어도 자기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그 기준이 있어야만 사람이 죄가 뭔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 선악관의 분별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왜? 여기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 아이들, 선악관의 분별이 없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아직 그 마음에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또 그야말로 이제 조금 옛날 말로 이제 전응아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가 뭐 금치산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뭐 치매가 되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뭐가 거리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죄도 다 원래, 그럼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는데,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우리가 죄의 나무로 아예 태어나요. 죄의 나무로.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그 사람 아기들이 됐든 금치산자가 됐든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럼 그 죄값은 누가 갚았냐? 예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위한 죄값도 다 지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칼빈주의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미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A, B, C, D 네 명이 있을 때 A와 C는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아무런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선정을 해놓으시고, 선택 예정해놓으시고, C와 B와 D는, 그렇죠? B와 D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유기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아까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헌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양심의 법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나 금시산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역사상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아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낙태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 그렇죠? 어려서 죽는 유아 사망, 중세 때는 그런 게 엄청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또 불행하게도 그 아기를 유산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죄 문제를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로마서 7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분명하지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드러내 주기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어떤 유용성, 율법이 여전히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에 3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교리의 공부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공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 안에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이 지금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백하게 이 율법에 어떤 유통기한이 있죠. 그렇죠? 율법이 유효한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래요? 예, 약속을 받은 그 씨,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라 함은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즉 율법,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붙잡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나중에 계시될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제 스쿨 메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 주인의 이 아이를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러한 종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그럼 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했을 때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 일의 대가로 받는 의가 아니라 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훈육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인간이 반드시 묶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살려고 입새에 이런 바람에도 괴로워해봤자 그게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로서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참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율법의 어떤 그 유효기간이 나오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렇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요 때까지는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아까 훈육선생, 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원리 밑에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야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인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참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이일 때는 종과 비슷하다. 종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오셔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인간이 마치 종처럼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율법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으로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도 아닌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 이거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답변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운다. 왜 그러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 율법의 목적 자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와보셨을 때 4장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얘기를 왜 들었냐,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 보니까, 이제 1절,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4장 전체를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받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의, righteousness,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아까 성경 기록이 무엇을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첫 번째 의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13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을 통해서 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받았어요. 세상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저쪽 맨 뒤에 16절의 맨 뒤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는 바꿔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것인데 저희 그 제가 추천하는 그 도서 저쪽 그 전시해 놓은 책 중에 그 성경 그 핸드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핵심들만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내가 좀 혼자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개관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또 세상을 상속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많은 민족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였다. 왜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은 얼핏 보기에 이 로마서 4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뒤에 다루게 될 텐데요. 로마서 4장 3절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몇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15장 사건이 이제 그 바로 직전에 14장에서 롯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내온 장면이 이제 그 바로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한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내 상속자 엘리에셀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 씨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 한번 쳐다봐라. 너 그거 셀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네 씨가 많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야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요 구도 15장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22장에 가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이것을 일단 좀 머릿속에 그렇게 좀 염두를 해 두신 상태에서 다시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나오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논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4, 5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일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의를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빚진 것을 이렇게 받는 문제와 똑같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그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11장 6절이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행위와 믿음의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명백하지요?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면 공짜, 아니면 값을 지불한 거면 값을 지불한 거. 딱 그렇게 나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것은 행위로 뭔가를 대가로서 받은, 행위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은 것이다.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어떤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다윗이 요 말을 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분이 있으세요? 예? 시편 2편이요? 시편 51편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시편 아까 2편이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몇 절? 이건 정말 제가 몰라서요 죽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았어요. 아니 이게 다윗이 얘기한 거라고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32편이요? 예. 몇 절? 오케이.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예.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의롭게 된 이것이 어떤 자기의 행위를 대가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논리를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례 문제와 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와도 무관하다. 사실 할례도 일종의 행위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침례받는 것도 행위가 되는 것이고 뭐 교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행위가 되는 것이고 새벽기도 한 것이니 뭐 헌금한 거 다 행위지요. 이런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이 사건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어떤 표였다는 거죠. 믿음의 의의를 봉인한 표적이다.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어떤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사장의 뒷부분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더 뭐 좀 추가하고 싶거나 코멘트 하고 싶으신 거, 뭐 질문이 있으신 거 혹시 있습니까? 오케이. Okay.